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6일 새벽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3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지진의 진원지는 터키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으로 새벽 4시경 이 도시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은 이웃나라인 레바논과 키프로스, 그리스, 이스라엘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17,000명 이상을 숨지게 한 지난 1999년 지진 이후 터키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터키와 시리아 내 수천 채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터키 당국은 지금까지 10개 주에서 1,5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약 9,7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도 현재까지 최소 5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1,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390명이 숨졌다고 구조대원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타이완, 유럽연합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터키와 시리아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해 이란제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10억 달러 거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이 설계한 드론 최소 6천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 관리는 이란의 고위 대표단이 지난 1월 초 러시아 내 공장 부지를 방문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에서 약 965km 떨어진 옐라부가시에 세워질 전망입니다. 이란 측 대표단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의 압돌라 메흐라비 장군과 이란 쿠드스 항공산업의 최고 경영자인 가셈 다마반디안이 이끌었습니다. 이 관리는 이란과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러시아가 자폭 드론으로 알려진 샤히드 136을 더 빠르고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이란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6일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왕 씨를 포함해 런거쿵, 아우노킹 등 홍콩 야당 의원, 홍콩대 전 법학 교수인 다이아우팅 등 47명이 재판에 섰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시도한 혐의로 1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선 47명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2021년 1월 체포됐습니다. 피고 47명 중 34명은 지난 2년간 구금됐으며 16명은 정상적인 야당 정치를 펼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대 규모의 이번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 4개월 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5일 미국 상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의 잔해 수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베너크 북미 상공우주방어사령부 겸 북부사령관은 이날 미 해군이 풍선과 탑재물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해안경비대가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F-22 전투기를 동원해 해당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대해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일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발언에서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풍선은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에 쓰이는 민간 비행선이라면서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심지어 무력 공격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남서부에 있는 애리조나주로 이사한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남동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인근에 있는 테네시주, 남부 텍사스주로의 이사 인구도 많았는데 특히 애리조나주의 남동부 도시 투싼시는 미국에서도 최고의 전입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이사업체 벤라인 연합의 연례 보고서를 전한 정치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사람들의 이사율은 코로나 상황이 더 심했던 2020년에서 2021년에 비해서 20%가 줄었습니다. 임대료와 이자율 부담에 소득은 줄어드는 등 고물가 상황이 주요 이유였는데요. 대도시보다는 교외로 집값 부담이 줄이면서도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한 이동이 많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는 서부와 북동부의 대도시를 떠나서 경제적 기회도 많고 또 생활비 부담에서 효율적인 남부의 선벨트 지역으로의 이주가 많았습니다. 이사에는 날씨와 자연환경 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친지와 더 가깝게 살기 위한 목적도 컸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사를 나간 전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시간주 등이었고요. 도시 기준으로는 뉴욕시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전 세계, 우리 월드가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Every day is too much garbage. 이제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업사이클링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구를 업사이클링 안 하면 그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버리는 낡은 가구를 예술 작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전시회가 서울 종로에서 열렸다고 하는군요.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는 미국 정치 ABC 뒤에 헬로우 서울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고요. 구름이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북한, 추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가 짙어졌습니다. 황해도 등 서쪽의 공기 종일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 동해안 지역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는데요.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예보돼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입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 낮 최고 영상 6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사이,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눈 소식이 있는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해서 영상 5도까지 오릅니다. 원산도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해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과잉 대응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2,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요. 또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이 열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의 이른바 정찰풍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풍선이 지금 격추가 됐고 미군이 잔해를 수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영공에서 전날 4일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본토 방어를 맡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이자 북미 방공사령부 사령관인 글렌 벤허크 장군은요. 미 해군이 잔해를 찾고 있으며 해안 경비대는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군이 이 문제 풍선을 제거한 방법이 격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풍선은요. 4일 낮 2시 39분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연안에서 약 11km 떨어진 해역에 18에서 20km 상공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됐습니다. 전투기가 발사한 AIM-9 공대공 미사일 한 발에 명중된 건데요.
네.
이번 격추 작전에는 F-22 전투기 외에도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F-15 전투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또 몬태나주 등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 등 다수의 군용기가 투입됐습니다.
네. 풍선 하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풍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그 크기가 뭐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 한 석대 크기만 하고요.
네.
하부에는 이 큰 화물이나 정찰 장비를 실을 수 있다고 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격추 작전에 앞서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대 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이착륙을 중단시켰고요.
네.
바다에는 이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또 잔해를 수거하기 위해서 해군 구축함, 순양함 등을 대기시켰습니다.
예. 지상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다 위 상공에서 격추를 하는 그런 작전을 벌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요. 잔해 낙하물로 인해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할 첫 번째 기회였으며 격추로 인해 미군이나 민간인, 민간 항공기 또 민간 선박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가는 길에 격추 성공 소식을 들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On Wednesday, when I was briefed on the balloon, I ordered the Pentagon to shoot it down on Wednesday as soon as possible.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요일에 문제 풍선에 관한 보고를 듣고 국방부에 가능한 한 빨리 격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상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가장 좋은 시기는 이 문제 풍선이 바다로 나갔을 때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작전을 성공한 조종사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바다에서 잔해를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작전인데 쉽지가 않겠는데요.
네, 이 격추된 풍선 풍선의 잔해는요 수심 약 14km 정도로 비교적 얕은 곳에 떨어졌고요.
네.
잔해가 떨어진 해역의 범위는 약 11km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해군의 인양선과 크레인, 잠수부 등이 동원된 가운데 수거는 뭐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격추에 그치지 않고 이 풍선의 잔해까지 수거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이 풍선이 미국을 감시 또 정찰하기 위한 이른바 스파이 풍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거된 잔해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모든 물체를 가능한 한 모두 수거한다는 방침이고요. 수거한 잔해는 미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정보기관에 넘겨져서 조사 분석을 거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해당 풍선이 미국 상공에 출현했을 때부터 이를 면밀히 관찰해서 기동 능력과 정보 수집 능력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건 민간용 정찰 풍선이 아니다. 민간용 풍선이다. 정찰 풍선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 해당 풍선은 정찰 풍선이 아니라 기상 관측을 위한 민간 장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울러 바람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미국의 영토에 들어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4일 풍선 격추를 단행한 후에 중국은 연일 항의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 얘기 더 들어보죠.
네, 중국 외교부는 5일 성명을 내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의 해당 비행선은 민간용이며 불가항력적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6일 주중 미국 대사관에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이번 일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관계는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지난 몇 년간 이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양국의 껄끄러운 관계는 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됐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양국의 경제 수장도 만났었고요.
네, 맞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났고요. 또 이번 달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잡히는 등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정찰 풍선 사건이 대두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소가 됐습니다. 중국 측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정부는 사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어떠한 공식 발표도 내놓은 적이 없었다면서 연기 결정은 미국 사정이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터키와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강진 소식입니다. 아, 인명피해가 상당한데요.
네, 6일 오전 4시경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일대에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 수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건물 잔해더미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상자 수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요. 이 터키 재난비상관리청은 지금까지 터키 쪽에서는 적어도 10개 주에서 최소한 1,650명이 숨졌고 7,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리아 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시리아 국영방송인 사나에 따르면은요, 현재까지 약 970명이 숨지고 1,30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 구조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비정부단체인데요. 시리아 시민방위대 일명 그 화이트 헬멧은 북부 반군 지역에서도 적어도 430명 이상 사망하고 천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7.8의 강진이기도 합니다만 인명피해 규모가 이렇게나 많습니까?
네. 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은요,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터키 남부 가지안테프에서 한 30km 떨어진 내륙이고요.
네.
진원의 깊이가 한 18km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지진 발생 시점이 모두 잠든 새벽이어서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진의 흔들림이 멀리 이집트와 레바논 등지에서도 감지될 만큼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지는 어떻습니까?
터키 당국에 따르면 7.8의 첫 강진 후에 적어도 20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7.5로 측정됐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지금까지 건물 약 3,000동이 붕괴됐고요. 여진 위협 속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최대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시리아 쪽의 피해도 적지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이 시리아 국경과 9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시리아 쪽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부와 10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 이 반군 지역은요, 의료진의 접근이 힘들고 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터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트위터에요. 구조팀을 즉시 파견했다면서 이번 재난을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예. 자, 터키는 지진 소식이 자주 들리는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 터키는요, 아나톨리아판과 아프리카판, 또 아라비아판, 유라시아판 등 여러 지각판에 끼어 있어서 지진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네.
특히 지난 1999년에는요, 북서부 이즈미트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적어도 18,000명이 숨지는 참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국제사회 지원 쇄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와 유럽연합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구조대를 파견했고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등도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트위터에 이 터키 당국과 이미 접촉했다면서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과 통화했다면서요. 의료팀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 열렸다고요?
네, 6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30일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이래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기소된 사람이 50명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두 달 전 자체적인 예비선거를 주도했는데요. 홍콩 검찰은 이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법 선거로 간주하고 2021년 1월 이들에 대한 체포를 단행했고요. 2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겁니까?
47명 가운데 13명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나머지 34명은 이제까지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려왔습니다.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위협 등을 사유로 이들에 대한 가족과 변호사 접견 등을 차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국제사회에 좀 알려진 이름도 보이는군요.
네, 지난 2014년이었죠. 홍콩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죠. 이른바 우산혁명의 주역이죠. 조슈아 웡 씨, 또 민주화 인터넷 매체로 홍콩 당국에 의해 폐간된 스탠드 뉴스 입장신문의 기네스호 편집인 또 베니타이 전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기네스호 씨를 비롯해서 16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콩 검찰은 기소된 47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반박 증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뭐 유죄가 인정되면 홍콩에서는 아주 형량이 무겁다고요.
네, 맞습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은요, 국가 분열, 국가 전복, 또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2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은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통상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배심원 없이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이 심리합니다.
네.
재판은 90일 동안 진행됩니다.
네, 홍콩 시민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첫날 재판이 시작된 6일 100여 명의 시민이 법원 근처에 모여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민은 방청을 요구하며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는데요. 홍콩 당국은 법원 주변에 폭발물 제거 차량까지 배치하고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영희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민주당의 2024년 대선 첫 경선지가 아이오와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현직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조사와 관련해 의회 지도부에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팝스타 비욘세 씨가 역대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가수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첫 대통령 선거 경선지가 바뀌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4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겨울회의에서 당내 첫 경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치르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차기 2024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그 첫 경선지는 기존의 아이오와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변경됐습니다.
네, 그동안 아이오와주는 뭐 이른바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곳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0년간 민주당의 첫 경선이 바로 이 아이오와주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을 받은 개정안에 따르면요. 이 첫 경선지를 비롯한 그 초기 일정에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첫 경선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고요. 6일에는 뉴햄스터주와 네바다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됩니다. 원래는 뉴햄셔에서 먼저 경선이 있고 약 열흘 뒤에 네바다에서 열렸는데요. 동시에 개최로 일정이 변경된 거고요. 그리고 13일에는 조지아, 그리고 27일 미시간 이렇게 순서로 경선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민주당이 첫 조기 경선지를 왜 바꾼 겁니까?
네, 인종적인 다양성을 조기 경선에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972년 이후에 줄곧 첫 경선지를 중서부인 아이오와주에서 치렀는데요. 하지만 아이오와주는 인구가 적고요. 또 백인 인구 비율이 미국 전체와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높다 보니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유색인종의 목소리가 경선 초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이미 해리슨 DNC 의장은요, 4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미국을 닮았고 이번 제안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변화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당의 근간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첫 경선지를 바꾸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이분이네요.
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첫 경선지 변경을 제안하는 서한을 DNC 측에 전달한 건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투표하기도 전에 일부 후보가 작은 주에서 부진한 성과를 낸 뒤 공동하차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면서 유색인종의 목소리가 경선 과정에 더 빨리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또 투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앞서 지난해 12월 DNC 규칙 규정위원회가 첫 경선지를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변경하기로 투표했고요. 4일 약 1시간에 가까운 최종 토론을 거친 끝에 이 전체 DNC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조만간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조기 경선을 치르게 되는 주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새로운 계획에 포함된 5개 주는요, 대부분 경합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경합주라는 말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경우에는요, 2016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반면에 2020년 대선 때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난 1976년 이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민주당의 첫 경선지가 됐네요?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초기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너무 많은 자원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에 그 인구의 거의 27%가 흑인이라는 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흑인 유권자는 민주당의 가장 확고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이오와주와 뉴햄셔주는 인구의 90% 이상이 백인입니다.
네. 첫 경선지가 바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이 표 집계 시스템이 잘못돼서 개표 결과가 미뤄졌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결함도 민주당이 첫 경선지를 바꾸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또 지난 2020년 경선 과정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와 뉴햄셔 또 네바다에서 패배했었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기 경선지 지위를 잃은 주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리타 하트 아이오와주 민주당 의장은 민주당이 아이오와 또 미국 농촌에 등을 돌렸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서 네바다주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뉴햄셔주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어떤 불만일까요?
네, 같은 예비선거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보다 순서가 밀리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 경선 방식에는요, 이 당원들만 모여서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코커스, 즉 당원 대회가 있고요. 또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오와주는 당원 대회 방식이고요. 뉴햄셔주는 예비선거 방식입니다. 뉴햄셔주는 주법에 따라서 이 100년 넘게 첫 예비선거를 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예비선거 방식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먼저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앞서 뉴햄셔 민주당 측은 DNC가 정한 일정에 상관없이 내년에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첫 예비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대선의 그 조기 경선지 일정이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화당은 경선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 알렌 씨는요, 이 전통대로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첫 경선을 치르는 일정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DNC의 경선 일정에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4일 성명을 내고 DNC가 반세기 동안에 유지된 전례를 깨고 경선 일정을 변경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라면서 결국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버리기로 한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다 정해진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각 주가 새로운 일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조지아주의 경우에는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같은 날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결정한 일정에 맞춰서 날짜를 앞당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2024년 대선에서만 적용되는 건데요. 2028년 대선 전에 경선 일정을 또다시 검토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의회가 행정당국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개인 공간에서 확인된 이 국가 기밀문서와 관련해서 이번 주 당국이 의회 지도부의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5일 NBC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 출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터너 의원은 이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긴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행정부의 브리핑을 받게 되는 의원들 누굽니까?
네, AP통신과 NBC 뉴스 등은 이 소식통에 근거해서요. 민주당 또 공화당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8인 위원회가 이번 브리핑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언론은요. 이번 브리핑에는 그 압수된 문서에 대한 의원들의 직접적인 접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앞서서 일부 의원들이 법무부가 확보한 그 기밀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밀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증명할 것을 의회에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또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부위원장은 지난주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기밀문서에 대한 그 접근 권한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터너 의원이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터너 의원은 행정부가 브리핑하겠다고 통보해온 시점을 그 문제로 삼았습니다. 터너 의원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성공해서 확인된 순간에 이 풍선에 관한 브리핑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점이 아주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또 펜스 전 부통령에 관한 문서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요. 지난 5일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에 관한 브리핑도 백악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행정당국은 왜 그동안의 그 의원들의 공개 요청을 거부했던 겁니까?
네, 당국자들은 현재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정보원들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이유로 들면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죠?
맞습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 문서를 취급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두고 현재 형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과 6월 이렇게 두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밀 문서를 돌려받았지만 기밀 문서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를 통해서 약 100건의 기밀 문서를 추가로 회수하면서 법무부가 마라라고 자택에 소회수한 기밀 문서는 총 300건이 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기밀 문서 유출이 확인된 겁니까?
네, 작년 11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펜 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 변호사들이 짐을 싸던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 10여 건을 발견해서 당국에 알린 사실이 올해 초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는 이후 펜 바이든 센터와 또 델라웨어주 사저 등에서 기밀 문서 수색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회수해 간 기밀 문서는 총 25건에서 30건 정도가 됩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의 사저에서도 기밀 문서가 나왔죠?
네,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자택에서 기밀 문서 수백 건을 발견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납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이 법무부가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과 또 워싱턴 DC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도 조만간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음악상 시상식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요, 제65회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약 90개 부문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네,
자, 그래미상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큰 음악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이 그래미상은요, 미국 리코딩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시상식인데요. 이 빌보드상 시상식과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입니다. 그래미 어워드는요,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59년에 첫 시상식이 열렸고요. 올해로 65회 수상식을 맞았습니다.
네, 시상 부문이 뭐 90개가 가깝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뭐 몇 개의 주요 상이 제일 주목을 받게 되죠?
네, 그래미 어워드에서 그 제너럴 필드라고 지칭되는 그 본상은요, 4개 부문입니다. 신인상으로 베스트 뉴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올해의 노래상인 Song of the Year, 그리고 올해의 앨범상인 Album of the Yea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의 레코드상인 Record of the Year, 이렇게 4개 상입니다.
네, 그래미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아메리카나우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정치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는 새로운 프로그램 미국 정치 ABC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치 전통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립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독립전쟁 발발 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Our country was founded on an idea.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미국은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한 가지 분명한 이념을 토대로 건국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와 문화 형성의 토대가 된 이런 건국 이념은 18세기 미국 독립 과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됐습니다. 1763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북미 지역 대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전쟁 결과 막대한 빚을 지게 됐고 이 비용을 북미 식민지 주민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1764년에 설탕법과 통화법을 그리고 이듬해에는 인지세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식민지 의회는 이들 법을 따르기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1765년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는 패트릭 헨리 의원 주장에 따라 대표권 없는 과세는 식민지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모든 영국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오직 그들의 대표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영국 정부는 속속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1767년에 제정된 타운샌드법은 식민지로 들어가는 유리, 차, 납, 그림, 종이 등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이 법도 거부했습니다. 식민지는 그러면서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해 역내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68년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식민지 내 다른 지역 의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타운센트법이 식민지 주민들의 천부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정부는 매사추세츠 총독에게 식민지 의회를 무시하라고 명령하고 곧 중요한 조처를 합니다. 당시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보스턴에 군인 4천 명을 진입시켰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독립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독립전쟁 발발전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를 소개하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던 물건, 흠집 있는 물건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종로에 이 버려질 가구를 모아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소개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서울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종이에 미나를 그려서 여기다 붙여서 코팅을 한 거고요. 이것도 테이블인데 틱택토라고 해서 원래는 이것도 테이블처럼 놓고 요거 게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시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 이곳 작가 갤러리에서 스크래치 가구의 재탄생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제작자, 또 아티스트, 그리고 일반인까지 모두 30명의 작가가 모여 상처 입은 가구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고 또 그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전시 취지에 관한 자세한 얘기 데칼 협동조합 이종희 이사장에게 들어봅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그 가구 플랫폼에서 훼손되고 스크래치 난 폐기 처리될 가구들의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저희 협동조합에서 몇 년 전에 업사이클링 한 걸 보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이 네트워킹 돼 있는 데에 얘기를 했더니 전라도 광주에 있는 메이커 협동조합, 코끼리 협동조합에서 저희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신안에서 메이커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데칼 협동조합 아티스트들하고 전국에서 모인 메이커들이 한 30여 분 모여서 신안에서 메이커톤을 진행을 했고 그 메이커톤 한 작품들이 여기 지금 서울 올라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가구를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작가들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모였고요. 1박 2일 동안 업사이클링 기부 프로젝트에 함께했습니다.
신안군 암태면에 맥주 창고가 있거든요. 그 공간을 신안군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기부한 가구들을 쌓아놓고 아티스트들이 거기서 골라서 업사이클링을 했죠. 저건 딱 내 거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 전에 이런 버려지는 품목들 리스트를 공유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보고 아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 물건을 받아서 하신 분도 있죠.
이종희 이사장 또한 작가로서 함께 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모인 작가들과 한 공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재미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고 하고요. 다른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또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종희 작가는 어떤 가구를 재탄생시켰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소파 작업을 했거든요. 이 소파는 배송 중에 스크래치가 있었고요. 옆에 부분이 가죽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찢어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버려진 테이블 상판을 반으로 나눠서 양쪽에 반달로 덮었죠. 그래서 그 찢어진 부분이 가려졌고 실크 스크린 방식으로 밋밋했던 데에 그래픽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누구나 어디 가서 쉬고 아니면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 집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 소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파에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아지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작품이 전시된 작가 갤러리에는 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종희 이사장은 또 다른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가구가 한 귀퉁이가 부서진 채로 있었던 가구인데 그 부서진 부분에 집에 돌아다니는 레고 블럭을 끼워 넣어서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도 있고요. 거실장과 테이블 다리와 뭐 가구 세 개를 접목해서 테이블 책상이 된 작품도 있고 가로로 누워있던 거실장이 세로로 세워지면서 자전거 거치대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블 상판인데요. 테이블 상판에 스크래치 난 부분들을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해서 미술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가수 겸 아티스트 나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더불어 이종희 이사장은 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업사이클링 개념에 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혼동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보통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걸 깨끗이 닦아서 다시 사용되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하고 업사이클링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 이거는 집에 가져가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가시니까 저희는 선순환되는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 현장에서 또 다른 작가, 미국에서 온 제임스 베기스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임스 작가는 8년 전부터 이 업사이클링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8년 전부터요. 한국 처음 왔을 때 모델일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모델을 하다가 너무 싫어졌어요. 근데 한국에 다른 일을 하면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술하는 것도 좋고 근데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몰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길거리에 그 의자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페인트만 칠하고 원단도 바뀌고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원래 내가 어렸을 때 뭐 미술 좀 좋았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뭐 할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유튜브 보다가 나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트라이 해볼게요.
그렇게 제임스 작가는 업사이클링하는 영상을 보면서 버려진 가구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두 개의 수납장을 업사이클링하며 이 자신만의 색깔과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처음에 의자는 제일 많이 했어요. 의자는 좀 쉬워요. 그 의자는 펜칠만 하고 바로 팔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항상 의자 필요한 거예요. 뭐 식당이나 뭐 집에서 뭐 가게에서 다 의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자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여기 수납장, 뭐 침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받았을 때 여기 수납 맞아요? 다 푸시고 모여르고 그래서 이거 다 고치고 LED로 그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드림 빅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미술을 시작했을 때 나 이렇게 큰 프로젝트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 하고 이제 드림 빅 하고 이제 좀 큰 거 좋아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을 여기서 보면은 더 와이어 다 있어요. 안 보이게.
제임스 작가는 망가진 수납장에 LED 선으로 드림 빅이란 글씨를 썼고요. 그 아래로 연결되게 종이 비행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면 일반 수납장이 아닌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되게 한 건데요. 제임스 작가는 누구나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다며 우선 도전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전 세계 우리 월드가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Every day is too much garbage. 이제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업사이클링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구를 업사이클링 안 하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사이클링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색칠만 하면 돼. 이거 디자인도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요.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뭐 완전 프로페셔널 안 해도 되고 나도 시작했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거기 의자는 갖고 온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그만 거를 시작하고 그냥 색칠만 하고 빵짝이 붙이고 뭐 천도 원단도 바뀌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 무서워. 나는 하고 있지만 나는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그냥 시작하면 돼. Try it. Do it.
그렇다면 관람객은 이 전시를 어떻게 봤을까요? 한국 시민의 소감입니다.
이쪽 전시장에 보면은 자전거를 지금 거치해둔 작품이 있는데 사실 저게 거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거실장을 가로로 눕혀놓을 생각만 하지 이거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거치한다는 아이디어가 신박하고 좀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소파에다가 글씨로 이렇게 뭐 무늬 같은 걸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죽 소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무늬를 찍어서 그 안 좋은 부분은 가리고 뭔가 더 예쁘게 또 힙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폐 레고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반의 한쪽 다리를 지탱하게 한 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한쪽 선반에 모서리를 세워주니까 상당히 포인트가 되고 되게 참신하고 이쁜 것 같아요. 1인 가구도 많고 막 그래서 가구가 이제 규모도 좀 작아지는 반면에 교체도 많고 뭐 이사도 많고 막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색다르게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 같은 사람들 좀 알게 되면 이게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오는 3월 19일까지 열립니다. 전시가 끝난 뒤에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폐교 재생 사업과 또 작은 도서관처럼 소외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count, 세다, 믿다, 중요하다, 여겨준다, 쳐준다 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count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can't believe that counts as a workout. It was so easy.
Well, it may have been easy for you, but that doesn't mean it wasn't effective.
I guess you're right. Every exercise counts. And your opinion counts.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count가 몸으로 쳐준다, 몸으로 여겨진다 이런 뜻으로
I can't believe that counts as a workout.
나는 그것이 운동으로 쳐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뜻 count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Every exercise counts.
모든 운동은 중요합니다.
Your opinion counts.
당신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자, count, 몸으로 여겨지다, 또 중요하다 이런 뜻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that counts as a workout. It was so easy.
Well, it may have been easy for you, but that doesn't mean it wasn't effective.
I guess you're right. Every exercise counts. And your opinion counts.
이번에는 숫자를 세다, count.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시죠.
Can you count how many books are on the table?
Sure. Looks like there are 10 books.
Thanks for counting for me. I can always count on you.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책을 세다라는 표현으로
Can you count how many books are on the table?
탁자 위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세줄 수 있나요? 그리고 믿다, 기대하다, 의지하다 이런 표현으로
I can always count on you.
나는 항상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count, 세다, 믿다, 중요하다, 여겨준다, 쳐준다 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coun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런 표현도 count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grabbed you a coffee on my way here. Here you go.
Oh, thank you so much. It really does mean a lot.
It's no big deal.
It's the small things that make the biggest difference. And it's the thought that counts. I really appreciate it.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런 말이 왜 나왔죠?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grabbed you a coffee on my way here. Here you go.
오는 길에 커피 가져왔어요. 여기요.
It really does mean a lot.
이것은 의미가 정말 큽니다.
It's no big deal.
별거 아닙니다.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 그럼 count, 몸으로 쳐준다, 중요하다 이런 뜻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that counts as a workout. It was so easy.
Well, it may have been easy for you, but that doesn't mean it wasn't effective.
I guess you're right. Every exercise counts, and your opinion count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It's the thought that counts.
당신을 믿어요.
I'm counting on you.
카운트의 다양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